엘렌 올란스카 백작 부인은 태생적으로 뿌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뉴욕 태생이지만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유럽 대륙을 떠돌며 살았던 엘렌은 부모마저 세상을 떠난 후에 숙모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남편과 사별하는 숙모 때문에 그 후로도 엘렌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잠시 뉴욕에 머무를 때면 사람들은 그녀가 규범에 맞지 않는 드레스를 입고 다니고 당황스러운 질문을 던지고 조숙하게 말하고 이국적인 춤을 추는 것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엘렌은 폴란드의 부유한 백작 올렌스카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과의 별거를 선언하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인이 된 엘렌은 여전히 규범에 맞지 않는 드레스에 우아하지만 거침없는 말투와 자유분방한 태도로 뉴욕 사교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뉴욕 사회는 그녀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서 삶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었을 때 그녀는 마음 편한 동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결정으로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고 스캔들에 맞서서 당당히 사교계에 드나드는 성인이 된 그녀는 이제 그들의 적입니다.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 네 번째 감상의 밤입니다. 2월 6일 목요일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everyone. 네, 저는 케일린입니다.
순수의 시대에서 뉴욕 상류사회는 그곳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세계이자 우주입니다. 이디스 워튼은 그 세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뉴랜드 아처 시절의 뉴욕은 작고 미끄러운 피라미드 구조였다. 거기엔 비집고 들어갈 어지간한 틈새도 도약을 위해 내디딜 발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완전 무결한, 아니 가차없는 구조에서 엘렌 올렌스카라는 여자는 위험한 군더더기 피라미드의 형태를 무너뜨리는 균열이겠죠. 뉴랜드 아처는 다른 뉴욕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엘렌에게 반감과 위협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약혼녀의 사촌 언니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엘렌을 옹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딜레마죠. 뉴랜드 아처의 더 큰 딜레마는 그러나 그런 엘렌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속해 있던 세계의 허위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는 사실일 겁니다.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감상한 순수의 시대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메시지였죠. 이제 네 번째 감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 선물 알려드리고요. 도서 출판 열린 책들에서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 번역서를 청취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세한 건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lack Eyed Peas의 Where is the Love 듣고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디스 워튼 원작 Age of Innocence, 순수의 시대, 네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뉴욕 태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유분방했던 엘렌은 폴란드의 올렌스카 백작과 결혼했지만 결국 별거를 하게 돼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체 높은 가문으로 그녀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민곳 노부인의 보호 아래 살게 되지만 보수적인 뉴욕 상류사회는 그녀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곤란해진 건 엘렌의 사촌 여동생 메이 웰랜드의 약혼자 뉴랜드 아처입니다. 상류사회의 규범을 중시하는 그는 엘렌 때문에 자신이 결혼할 여자의 가문이 추문에 휩싸이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선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벤덜루이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벤덜루이든은 뉴랜드 아처의 부탁을 들어 파티를 열고 엘렌을 초청합니다. 엘렌이 참석하는 파티와 모임을 보이콧했던 뉴욕 상류층은 벤덜루이든의 권력에 고개를 숙이고 엘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처는 만찬 모임에 도착한 엘렌을 먼 발치에서 보며 그녀의 유명하고 악명 높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These things pass through Newland Archer's mind. A week later, as he watched the Countess Olenska enter the Van der Luyden drawing room on the evening of the momentous dinner. The occasion was a solemn one, and he wondered, a little nervously, how she would carry it off. She came rather late, one hand still ungloved and fastening a bracelet about her wrist. Yet she entered without any appearance of haste or embarrassment, the drawing room in which New York's most chosen company was somewhat awfully assembled. In the middle of the room she paused, looking about her with a grave mouth and smiling eyes. And in that instant, Newland Archer rejected the general verdict on her looks. It was true that her early radiance was gone. The red cheeks had paled. She was thin, worn, a little older looking than her age, which must have been nearly 30. But there was about her the mysterious authority of beauty, a sureness in the carriage of the head, the movement of the eyes, which, without being in the least theatrical, struck his as highly trained and full of a conscious power. At the same time, she was simpler in manner than most of the ladies present. And many people, as he heard afterward from Janie, were disappointed that her appearance was not more stylish, for stylishness was what New York most valued. It was perhaps, Archer reflected, because her early vivacity had disappeared. Because she was so quiet, quiet in her movements, her voice, and the tones of her low-pitched voice. New York had expected something a good deal more resonant in a young woman with such a history.
일주일 뒤, 그러니까 그 중요한 만찬 모임 날 저녁, 엘렌 올렌스카 백작 부인이 벤덜루이든가의 응접실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처의 머릿속에 그녀의 얽힌 사연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의 행사가 워낙 막중하다 보니 그는 엘렌이 그 일을 제대로 해낼지 걱정이 되었다. 엘렌은 약간 늦게 도착했는데 한 손은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손목에 팔찌를 두르면서 서두르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뉴욕 사회에서 가장 엄격하게 선별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약간 위압적인 그 응접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방 중간에 서서 주변을 돌아보았다. 입매는 굳었지만 눈에는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뉴랜드 아처는 그녀의 미모에 대한 사람들의 평이 틀렸다고 느꼈다. 그녀는 여위고 지쳤으며 서른이 다 되었을 실제 나이보다 노숙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름다움이 주는 신비로운 권위가 있었다. 당당한 고개와 눈의 움직임은 과장된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도로 훈련되고 의식적으로 통제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몸가짐은 거기 모인 대다수의 여자들보다 소박해서 나중에 제이니가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좀 더 세련되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 세련됨이란 뉴욕 사람들이 가장 높이 사는 가치였다. 그건 아마도 예전에 생기가 사라지고 그녀의 움직임이나 목소리, 말투, 그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하기 때문일 거라고 아처는 생각했다. 뉴욕 사람들은 엘렌과 같은 개인사가 있는 여자에겐 훨씬 더 극적인 것을 기대했다.
The van der Ludens had done their best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occasion. The Du Lac Sèvres and the Trevena George II plate were out. So was the van der Luyden Lowestoft, East India Company, and the Deganet Crown Derby. Mrs. van der Luyden looked more than ever like a cabanel, and Mrs. Archer, in her grandmother's seed pearls and emeralds, reminded her son of an Isabey miniature. All the ladies had on their handsomest jewels, but it was characteristic of the house and the occasion that these were mostly in rather heavy, old-fashioned settings. And old Miss Lanning, who had been persuaded to come, actually wore her mother's cameos and a Spanish blonde shawl. The Countess Olenska was the only young woman at the dinner. Yet, as Archer scanned the smooth, plump, elderly faces between their diamond necklaces and towering ostrich feathers, they struck him as curiously immature compared with hers. It frightened him to think what must have gone to the making of her eyes.
Van der Luyden 부부는 그날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프랑스산 고급 도자기인 뒤락가의 세브르와 트러베나가의 조지 2세 접시가 나왔다. 밴 더 루이든가의 로스토프트가, 데거넷가의 크라운 더비가 나왔다. 밴 더 루이든 부인은 카바넬의 그림 같았다. 그리고 아처 부인은 할머니가 물려준 작은 진주알과 에메랄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인 뉴랜드의 눈에는 프랑스 화가 이자베의 미니어처 초상화처럼 보였다. 참석한 모든 부인들이 최고의 보석을 달았지만 이 집의 분위기와 이 모임의 성격을 감안한 것인지 대체로 약간 무겁고 옛날식이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젊은 여자는 올렌스카 백작 부인뿐이었다. 그런데 아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타조 깃털에 둘러싸인 통통하고 매끈한 중노년의 얼굴들을 훑으면서 엘렌에 비하면 그들의 얼굴은 신기할 정도로 미성숙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다. 엘렌의 눈빛을 그리 만든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니 그는 두렵기까지 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디스 워튼 원작 순수의 시대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Garbage의 Not Your Kind of People 이었습니다. 뉴욕 상류층의 노부인들의 얼굴을 보고 또 엘렌 올렌스카 백작 부인의 얼굴을 보면서 뉴랜드 아처는 엘렌 쪽이 훨씬 더 성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체된 인생과 변화무쌍한 인생의 차이일까요? 어쨌거나 그렇게 저녁 식사를 끝낸 후에 올렌스카 백작 부인은 한 신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응접실을 가로질러서는 뉴랜드 아처에게 다가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뉴욕 사회에서는 파격입니다.
It was not the custom in New York drawing rooms for a lady to get up and walk away from one gentleman in order to seek the company of another. Etiquette required that she should wait, immovable as an idol, while the men who wished to converse with her succeeded each other at her side. But the Countess was apparently unaware of having broken any rule. She sat at perfect ease in a corner of the sofa beside Archer and looked at him with the kindest eyes. "I want you to talk to me about May," she said. Instead of answering her, he asked,
"You knew the Duke before?"
"Oh, yes. We used to see him every winter at Nice. He's very fond of gambling. He used to come to the house a great deal." She said it in the simplest manner, as if she had said, "He's fond of wild flowers." And after a moment, she added candidly, "I think he's the dullest man I ever met." This pleased her companion so much that he forgot the slight shock her previous remark had caused him. It was undeniably exciting to meet a lady who found the van der Luyden's Duke dull and dared to utter the opinion. He longed to question her, to hear more about the life of which her careless words had given him so illuminating a glimpse. But he feared to touch on distressing memories, and before he could think of anything to say, she had strayed back to her original subject.
"백작 부인이 한 신사와 이야기를 그만두고 이어서 다른 신사에게 가서 말을 거는 것은 뉴욕 사교계의 응접실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예법에 따르면 여자는 양편에 앉은 남자들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어하는 동안은 조각상처럼 꼼짝 않고 앉아서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백작 부인은 자기가 규칙을 어겼다는 생각 같은 건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없이 편한 표정으로 아처의 소파에 함께 앉아서 다정한 눈으로 그를 보았다.
매일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공작과는 전부터 알았나요?"
아처는 그 질문엔 대답하지 않고 밴 더 루이든 부부가 환영해 맞이한 주인공 공작에 대해서 물었다.
"아, 네. 겨울이면 늘 니스에서 만났어요. 공작은 도박을 좋아해서 우리 집에 자주 왔었죠."
백작 부인은 그 말을 "공작은 들꽃을 좋아해요 라고 말하듯이 꾸밈 없이 말했다. 그리고 잠시 후 솔직하게 덧붙였다.
"내 평생 가장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아처는 이 말이 몹시 재미있어서 그녀가 조금 전에 한 말에서 받은 미세한 충격을 잊었다. 밴 더 루이든가의 공작을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그 견해를 겁없이 발설하는 여자는 분명히 흥미로운 존재였다. 그는 그녀의 인생에 대해 묻고 싶어졌다. 그러나 힘든 기억을 건드리기가 두려웠고 그가 다른 말을 생각해내기 전에 그녀가 처음에 건넨 말을 다시 꺼냈다.
May is a darling. I've seen no young girl in New York so handsome and so intelligent. Are you very much in love with her? Newland Archer reddened and laughed.
As much as a man can be.
She continued to consider him thoughtfully, as if not to miss any shade of meaning in what he said. Do you think, then, there is a limit?
To being in love? If there is, I haven't found it.
She glowed with sympathy. Ah, it's really and truly a romance.
The most romantic of romances.
How delightful! And you found it all out for yourselves. It was not in the least arranged for you. Archer looked at her incredulously.
Have you forgotten?
He asked with a smile.
That in our country we don't allow our marriages to be arranged for us.
A dusky blush rose to her cheek, and he instantly regretted his words. Yes, she answered. I'd forgotten. You must forgive me if I sometimes make these mistakes. I don't always remember that everything here is good that was bad where I've come from. She looked down at her Viennese fan of eagle feathers, and he saw that her lips trembled.
I'm so sorry,
he said impulsively.
But you are among friends here, you know.
Yes, I know. Wherever I go, I have that feeling. That's why I came home. I went to forget everything else, to become a complete American again, like the Mingotts and Wellens and you and your delightful mother, and all the other good people here tonight. Ah, here's May arriving, and you will want to hurry away to her. May는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뉴욕에서 그렇게 예쁘고 똑똑한 처녀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를 많이 사랑하나요?
뉴랜드 아처는 얼굴을 붉히고 웃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합니다. 그녀는 그가 한 말에 깃든 모든 의미를 알아내겠다는 듯이 그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렇다면 한계가 있다는 말인가요?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난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 정말로 진정한 로맨스네요.
가장 로맨틱한 로맨스죠.
정말 멋져요. 거기다 두 사람이 직접 서로를 찾은 거잖아요. 어른들이 정한 결혼은 아니죠?
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백작 부인을 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잊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결혼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녀의 뺨에 검붉은 홍조가 비었다. 그는 자기가 한 말을 후회했다.
맞아요. 잊었어요. 내가 가끔 이런 실수를 해도 용서해줘요. 여기선 좋은 일인데 전에 살던 곳에서는 나쁘게 여겨지는 일들이 무엇인지 잊을 때가 있거든요.
그녀는 독수리 깃털로 만든 부채로 눈길을 돌렸다. 그는 그녀의 입술이 떨리는 걸 보았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여기선 모두가 마담의 친구예요.
그래요. 알아요. 가는 곳마다 느껴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모든 걸 잊고 싶고. 민국가나 웰랜드가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 또 여기 모인 모든 분들처럼 다시 완전한 미국인이 되고 싶어요. 아, 저기 메이가 오네요. 아처씨가 얼른 가서 마셔줘야겠어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디스 워튼 원작 순수의 시대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캣 파워의 The Greatest였습니다. 엘렌 올렌스카 백작 부인은 정략 결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녀에게는 사랑을 선택할 권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남편과 별거를 선언한 것도 어쩌면
뒤늦게 감정과 의지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뉴랜드 아처는 메이 웰랜드가 응접실에 들어온 것을 봅니다. 아름다운 그녀는 지금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 said Archer.
I have so many rivals. You see, she is already surrounded. There's the Duke being introduced.
Then stay with me a little longer. Madame Olenska said in a low tone, just touching his knee with her plumed fan. It was the lightest touch, but it thrilled him like a caress.
Yes, let me stay.
He answered in the same tone, hardly knowing what he said. But just then, Mr. van der Luyden came up, followed by old Mr. Urban Degenet. The Countess greeted them with her grave smile, and Archer, feeling his host's admonitory glance on him, rose and surrendered his seat. Madame Olenska held out her hand, as if to bid him goodbye. Tomorrow, then, after 5, I shall expect you, she said, and then turned back to make room for Mr. Degenet.
Tomorrow,
Archer heard himself repeating, though there had been no engagement, and during their talk, she had given him no hint that she wished to see him again.
Iran, 경쟁자가 너무 많은데요. 사람들이 벌써 메이를 둘러싸고 있어요. 공작과 인사를 나누고 있군요.
그러면 여기 좀 더 앉아 있어요.
마담 올렌스카가 나지막이 말하면서 깃털 부채로 그의 무릎을 건드렸다.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그는 그녀의 손길이라도 닿은 듯 짜릿한 기운을 느꼈다.
그래요. 좀 더 있죠.
그도 똑같은 어조로 말했지만 자신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밴 더 루이든 씨가 노신사 데거넷 씨와 함께 다가왔다. 백작 부인은 근엄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고 아 저는 밴 더 루이든 씨의 눈길에 담긴 꾸지람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그들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마담 올렌스카는 작별 인사라도 하듯이 손을 내밀었다.
내일 오후 5시에 기다리고 있겠어요.
말을 마친 그녀는 몸을 돌려 데거넷 씨가 앉을 자리를 만들었다.
내일?
아, 저는 저도 모르게 말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그 시간에 만날 약속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녀가 대화 중에 다시 만나자는 언지를 주었던 것도 아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드스 워튼 원작 순수의 시대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벤 하퍼의 Waiting on an Angel이었습니다. 뉴랜드 아처와 올렌스카 백작 부인 사이에 모종의 감정이 오고 간 것일까요? 적어도 뉴랜드 아처에게는 예기치 않은 감정이 생긴 것이 분명해 보이죠.
네, 하지만 올렌스카 백작 부인이요, 네. 던졌네요.
독수리 깃털 부채로 이 사랑의 세례를 이렇게 줬어요.
그렇죠. 그 확 잡았네요.
근데 이렇게 적대감에서 시작하는 사랑이 꽤 종종 있어요, 그렇죠?
있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렇죠.
네,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1984에서 윈스턴도 죽이고 싶었던 여인을 사랑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아, 앞으로의 이야기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복잡하죠. 이 인간관계가 인물들의 관계, 뉴욕 상류사회의 일원들의 관계가 복잡하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북막 게시판에 그 리스트를 올려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열린 책들에서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를, 책의 이름에서 한스 올라브 랄룸의 소설 파리 인간을,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잎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글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우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전시 선물도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2월 28일부터 전시 예정인 삶의 기억, 시대의 기록, 제50회 한국보도사진전 관람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불과 얼음의 기적, 불과 얼음의 기적. 이디스 워튼은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맨 처음에 뉴랜드 아처는 그 기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이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지 굳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이 그를 어떤 길로 이끌고 갈지 내일 계속 감상하겠습니다. 끝곡으로는요, Ben Folds의 The Luckiest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